예, 네, 고맙습니다. 뭐 최근에 그 북한 사항이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이제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잘하는 일이 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뭐 미사일 쏘고 뭐 핵 만들고 뭐 이런 일이 북한이 잘하는 일인데, 그거를 2017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쏘아보고 그동안 참고 있다가 무려 522일 만에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그거 5월 4일이죠. 5월 4일 날 쏘고 5월 9일 날 또 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러고 나서 엊그제까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다가 지금 잠깐 또 이제 나타난 모양이에요. 이 과정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잘 살펴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하나가 보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5월 22일 만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저 미사일이 뭔지를 가지고서 왈가왈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데 발사체라고 그랬습니다. 발사체. 그런데 모든 날아다니는 건 다 발사체입니다. 쏴서 날아가는 건 다 발사체이기 때문에 발사체 안에 미사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 미사일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애를 썼는가? 유엔 제재, 그러니까 유엔 레졸루션, 유엔 결의안에 의하면은 북한은 어떤 볼리스틱 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볼리스틱 미사일은 우리가 그 영어로 말하면 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공 있죠? 공, 볼. 우리가 던지면은 날아가는 거에 볼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던졌을 때 우리가 방향, 힘 이런 거를 우리가 줘서 던지는 데 따라서 멀리도 갈 수 있고 짧게도 갈 수 있고, 또 가다가 바람 맞으면은 뭐 더 덜 날아갈 수도 있고 뒷바람 맞으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던진 다음에는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게 볼리스틱 미사일이고, 던진 다음에도 가는 방향을 우리가 조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가서 삐뚤고 하면은 조종해가지고 100% 정확하게 맞추게 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UN 결의안에 의하면은 어느 종류의 볼리스틱 미사일도 북한은 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쏘면은 벌을 세게 받을까봐 한국이 얘 살살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뭐 자꾸 이렇게 뭐 핑계대고 그랬는데, 첫날 5월 4일날 쏜 거는 여러 개를 같이 쐈습니다. 뭐 무슨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것도 쏘고, 그리고 한 발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하늘에서 터졌어요. 터진 거는 우리나라 신문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저게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냐, 그 미국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모양을 보고 계산한 겁니다. 이 모양으로 봤을 때 길이 얼마, 두께 얼마, 그러니까 480km 정도 날아가는 것 같다. 바로 그 쏜 자리에서 남쪽으로 쏘면 부산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맞는데, 우리는 북한이 미국한테 군만 맞을까 봐 그거 미사일 아니라고 변명해 주기에 급급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분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들베리 연구소에 있는 닥터 제프리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맨 위에 있는 문장이 그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터지고 말았다는 얘기뿐이다. 그리고 지금 480km를 날다는 것은 그 모양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면은 480km까지 갈 거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거 말이야, 평택이 위험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택은 뭔가요? 평택에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를 북한이 고교할 수 있는 무기를 실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문가가 평택 위험하구만이라고 얘기한 것인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4일 날 김정은이 그 발산 장면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뭐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지만은 북한 신문에는 그래도 아주 뭐 씩씩하게 그 문장이 나왔어요.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의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족 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 가슴 후련하게 끝난 거하고 날아가다 터진 거하고는 좀 말이 안 맞죠? 예, 날아가다 터졌기 때문에 5월 9일 날 다시 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 쏜 것은 어디서 쐈느냐? 평양 쪽에서 동쪽으로 향해서 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육지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두 발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일단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평양 부근에서 동쪽으로 쐈는데 날아가다가 북한 땅에 떨어져가지고 북한의 마을에 떨어져가지고 뭐 사람이 죽고 다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쏜 거는 일단 동해 바다까지는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꿈밤을 누가 맞았느냐? 중국이 맞았습니다. 중국이.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5월 10일 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정이 이제 타결되는 그거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5월 5일 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5,050억 달러를 물건을 사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관세를 막 붙이는데 거기 지금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5%로 관세를 5월 5일 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미국이 분노를 중국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 날 뭐 타결되는 거는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중국 보고 왜 북한 미사일 쏘는 거 옆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야. 못하게 막지 않고.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간적으로 분명히 미국이 의도를 가지고 중국을 이제 그 코너로 몰아놓은 그런 사건이 되죠. 북한은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2017년 5월 달에 5월 1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을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서너 달 계속 실패하다가 5월 14일 날 대성공을 하고 5월 15일 날 모여서 파티하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드디어 성공했다고. 그날 북한 방송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체적 핵강구 건설사의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다. 이 미사일을 성공시켜놓고 저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하고 핵폭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주체탄. 그러니까 북한이 목숨 걸고 만든 겁니다. 북한은 저거 만드느라고 밥을 굶었습니다. 요새 우리의 해결 방법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밥을 굶어가면서 만들어서 이제 내일모레 완성돼 가는 이 물건을 이거 안 만들면 밥 줄게 라고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밥을 안 먹고 몇백만 굶어 죽어가면서 만든 거예요.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야 밥 줄 테니까 이거 그만 만들어. 트럼프가 이제 밥 많이 줄 테니까 그만 만들어. 이게 해결 방법이 된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된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하노이에서 결렬되는 거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원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사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5월 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두 발 발사한다며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10분도 안 됐을 때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미사일은 정말 그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미국은 그것을 어디로 쏘냐 하면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호주 앞바다로 항상 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날아가는지 정확히 갔는지 그다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쏘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쐈다는 거는 북한이 쏘는 시간을 알았다는 소린가 미국이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아무튼 북한이 두 발째 쐈는데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미국도 쏴가지고 그리고 그날 뉴스에 이게 바로 그 폭스뉴스라는 그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봤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Take it, take that. 그거 너 가져 그런 소리죠. 그거 가져라 이런 소리죠. 우리 핵폭탄, 우리 장거리 미사일 너 가져 그런 소리 같아요. 로켓맨, 로켓맨은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 욕할 때 쓰는 말이죠. 로켓맨, 김정은 앞에다가 리틀 로켓맨이라고 그랬습니다. 2017년에는. 꼬마 로켓맨.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저렇게 사진이 나오고 영어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Take that. 그거 가지세요. 우리 장거리 미사일로 가질래? 그거 맞을래? 그런 소리죠. 예. 이게 5월 9일 날 이제 평양 부근에서 그 미사일 쏘는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김정은 사진입니다. 저 망원경이 아마도 미제일 거예요. 미제. 지금 북한의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가는 게 미제 망원경이 있습니다. 미제 망원경, 고급 피아노, 평면 TV, 철갑 상어 알, 고급 횟감. 그거 북한 인민들이 먹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 수출금지 품목에 집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지금 목 조우는 그런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2월 28일 날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더 세게 목을 조를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북한에. 그 사람들 살아남는 것이 나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다가 목을 도졸르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수용소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정말 미국이 살려야 될,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 평민입니다. 그 다음 죽는 사람들 병사들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난 저거 무슨 소리 하나라고 봤는데 더 이상 목 조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살아남는 거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를 하나하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예, 바로 이 망원경 제가 그래서 그 북한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요새 뭐 미국이 망원경 만들지 않고 망원경 뭐 아무 나라나 다 만드니까 예. 이게 이제 5월 9일 날 쐈던 미사일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사람은 이제 요 다음번 미국 국방장관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이제 차관이었었는데 국방장관 임무를 대행을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아예 국방장관을 시키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정식 국방장관이 될 사람인데 북한이 쏜 게 미사일이야 라고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건 미사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그거 김정은이가 쏜 거가 미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 몇 명이 그거 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거 별로 화 안 나서 김정은이가 나한테 무언가를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고 나한테 관심을 끌라는 것 같은데 나는 관심 별로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나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신호를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북한이 신호 잘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히 다 알아듣고 있어요. 국방장관, 그리고 뭐 국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부 다 미사일이라는데 대통령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자마자 10분 만에 미국이 갈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3시간 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존 볼튼 얘기도 들어볼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미사일 그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나온 겁니다. 5월 31일 날 뉴스에 볼튼이 북한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장관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그리고 국무부의 대변인이 북한의 모든 위협은 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재무부가 북한 자산 7,436만 달러를 작년에 동결했다. 저거 아주 참 아픈 얘기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만 빼놓고 미국 전체가 북한을 다 나쁜 녀석이라고 그리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거 하라고 허락했을 겁니다. 뭘 허락했느냐?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배가 잡혀갔습니다. 저 배가 7,060톤짜리 배인데 뭐 우리나라는 수십만 톤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게 큰 배는 아니지만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배입니다. 저 배가 석탄을 팔라고 석탄을 한 300만 달러어치를 싣고서 인도네시아에 팔러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안 샀습니다. 그거 살 수 없어요. 유엔 결의안에 의하면은 북한은 석탄을 팔 수 없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팔아가지고 북한 생각은 그 현금을 가지고 뭐 무기도 사고 김정은이 뭐 먹을 것도 사고 생수도 좀 사고 김정은이는 우리들이 먹는 그런 싸구려 생수는 안 먹습니다. 페리에라는 불란서째만 먹어요. 치즈도 우리가 막 먹는 그런 거 안 먹고 뭐 상표도 모르는 스위스째 아니면 안 먹는답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기다 싣고 무기도 싣고 가고 그렇게 미국이 이 배는 못된 짓을 골라 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 쏘고서 서너 시간 만에 저걸 가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그냥 물건 팔러 왔다가 팔지는 못하고 그런데 두 번째 미사일 쏘니까 저걸 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어떤 유엔 제재도 이거보다 더 세진 않습니다. 저거는 비슷한 나라 사이에서 벌어졌으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너가 우리 배를 잡아가? 그 우리 해군이 가서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뉴기니아 앞바다에서 미국이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배입니다. 뭐 꽤 큰 배죠. 뭐 날가 빠졌는데 아주 큰 북한 배고 이거를 미국이 압류를 했고 몰수를 하고 이 잡아간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 측 주장은 미국의 국내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내법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자금 세탁 금지법, 돈 세탁하는데 북한이 미국 달러를 세탁해가지고 저런 나쁜 짓을 한 것을 미국이 잡았다. 그래서 미국 국내법을 어겼다 해서 잡은 겁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그래도 되는데 미국이 요번에 잡아간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국내법을 어긴 거야. 그 전부 다 의미가 있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재판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며 저 배가 미국 국내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면은 배를 청산시켜버리겠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선박 그 족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 전쟁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언제 전쟁하느냐? 전쟁하는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아편 전쟁을 할 때 영국이 전쟁의 이유로 들이댄 것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영국 깃발을 모욕했다가 전쟁 원인입니다. 깃발을 모욕했다가 전쟁 원인이 되는데 아이 우리 배를 잡아갔다. 예, 이 큰 배를 지금 북한이 끌려갔습니다. 예, 3시간 정도 후에요. 3시간.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는 아, 그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또 그 얘기는 왜 해요? 미사일 쏘고 몇 시간이 있다 잡아가면서 관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웃겨요. 예. 이 배를 납포함으로써 맨 밑에 북한의 제재 위반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제재 위반을 하는 가장 큰 배 한 척을 미국이 지금 잡아간 겁니다. 예, 잡아갔는데 북한이 저거 잡혀가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순간 알죠? 북한 측에다가 저 배가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지금 미국한테 우리 잡혀가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끌려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북한이 미국이 저 배를 끌어갔다는 것을 비판하는 데까지 5일 걸렸습니다. 5일. 그러니까 정말 비명도 못 지르고 끌려간 거예요. 국제정치는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이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자기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더욱이 저들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 것을 강박하고 있다. 국내법으로 잡아갔다. 이것은 후한무치한 행위다. 그리고 뭐 쭉 보세요. 다른 나라의 어떤 경우에도 주권국가는 그 나라의 권리가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 이거 뭐 한글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북한에서는 저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저쪽 호주 앞에 뉴기냐 섬이 그 앞바다에서 있다가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점이 저쪽 그 이 미국령 사모아라고 저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데 거긴데 그 몇천 킬로를 끌려간 것이죠. 몇천 킬로를 끌려가가지고 지금 그 지금 배가 이제 가서 정박돼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그 그림 두 개 보세요. 하나는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있던 모습이고 하나는 끌려간 이후의 모습입니다. 끌려간 이후의 모습은 밑에 뻘건 부분이 물에 떠 있죠. 뭡니까? 싣고 있던 화물을 다 뺏겼다는 소리죠. 석탄 300만 달러어치를 했는데 그 300만 달러어치를 누가 어디로 갖고 왔다는 건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저걸 끌고 갈 때 그 앞에 있는 배가 끌고 간 배인데 아마 몸무게를 가볍게 하고 끌고 갔을 테니까 아마 그 거기서 어디다 화물을 압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5월 9일 날 얘기입니다. 5월 9일 날 제가 매일 보는 미국 신문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그게 제일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경제신문에 해당되는데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국제정치, 국내 정치가 다 나오는 신문인데 그게 그래도 가장 중립적인 신문이에요. 지난번 미국 선거할 때 미국 신문 중에서 트럼프를 50% 이상 지지한 신문이나 방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 지지가 38.9%밖에 안 돼요. 힐러리 지지하는 기사가 60%가 좀 넘었고 그리고 폭스뉴스도 48%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52% 정도 내용은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또 극우라고 그래. 중간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뭐 이상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문화적 좌파 세력 걔네들은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좀 이상하게 돼갖고 뭐 동성애 찬성하고 뭐 이런 거 이상한 짓들 하는 친구들 지금 미국에 많아요. 트럼프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세력으로 지금 각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 그 신문은 이런 거 발표하는 게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면 통째로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하고 미국이 4월, 그러니까 5월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 날 신문에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무기가 여러분 여기 그 자동차를 보니까 차가 뒷좌석이 뚫렸죠. 뒷좌석 천장이 뚫렸죠. 저 앞에서 운전하던 기사는 안 죽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이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터졌는데 불이 난 흔적이 없죠. 그냥 바위덩어리가 와서 예, 미국이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지라고 해갖고 신문에 가득 해가지고 5월 9일 날 김정은이가 전 뉴스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런 소리예요. 그 무기 이름이 R9X라는 미사일인데 저거는 폭탄이 안 달려있는 미사일이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그림 아예 보기 전에 미국 사람들은 저거를 긴수 나이프라고 합니다. 긴수라는 건 상표 이름이에요. 상표. 1970년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표인데 테레비에 매일 선전 나오고 그러던 칼이랍니다. 전 뭐 저 테레비 선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저것을 또 닌자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닌자. 닌자가 그 일본 무사 뭐 미국에서 영화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제가 저보다 월스트리트저널 거기서 지금 다 그림 따온 겁니다. 저렇게 생긴 폭탄인데 폭탄 길이가 한 1m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탄의 끝에 그 앞에 렌즈가 달려 있는데 뭐 그냥 쉬운 얘기하면은 사람 얼굴 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고놈이 가다가 그 얼굴하고 매치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칼이 여섯 자루가 나옵니다. 참 별걸 다 만들었어요. 제 칼이 여섯 자루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슈레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찌른다가 아니에요. 슈레드가 뭡니까? 우리 그 사무실에서 종이 집어넣는 걸 슈레더라고 그러죠. 그럼 종이 가루로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이거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왜 이렇게 신문에 길게 써요? 북한이 미사일 쏜 바로 다음 날짜. 한국 시간으로 5월 9일 날 쐈고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5월 9일 날 신문에 그러니까 열몇 시간 후에 나온 신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이 5월 4일 날 미사일 쐈을 때는 중국 너 죽을래라고 미국이 반응을 했고 5월 9일 날 쏘니까 미국이 10분 만에 짓거도 쏘고 그리고 3시간 만에 배 잡아가고 그 다음 날 신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 있다고 냈다. 그리고 5월 14, 15, 16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문에는 지금 안 나는데 미국이 전쟁할 때 해당되는 수준의 정찰기, 화물선 이런 것들 지금 까뜨가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부산에, 뭐 진해, 포항에 뭐 전쟁 물자 실은 배들 있죠. 여기 있는 물자만 가지고 뭐 일개 여단이 며칠 전쟁할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 잔뜩 와 있습니다. 잔뜩.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날아다니면서 미사일 오는 거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하면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쏘는 데다 연락해 주면 쏘는 데서 그냥 쏘면은 날아오는 미사일 맞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비행기들 지금 서울 위에도 떠 다니고 이게 뭘까?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20일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닌자 폭탄 쓰겠다고 미국이 우리 닌자 폭탄 갖고 있네. 이 칼. 그거 신문에 내질 않나. 뭐 하는 그게 이상해요.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참 회담 틀리면은 장관이 책임입니까?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독재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통역 틀리게 했다고 통역관 그 여자 뭐 그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고 김혁철이라는 사람은 차관급인데 죽었다고 지금 나왔죠. 그리고 김영철 그놈은 아주 그 못된 인간입니다. 김영철이는 저 포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획하고 지휘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작년 2월 달이죠.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김영철이가 와가지고 큰 테이블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김영철이랑 마주보고 밥을 먹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살인자랑 같이 밥을 먹으란 말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라는 친구가 지금 이거 정신교육 새로 받는데면요. 뭐 교화소로 갔는지 뭐 우리말로 그냥 아우지탄광으로 간 뭐 그런 거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영철이가 2인자로 치던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체제가 지금 끼우러지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본 건데 저렇게 그 헬리콥터에도 실을 수가 있고 그렇게 무인 비행기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저 비행기는 지금 어디를 날아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혹시 평양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 아닌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을 땐 그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비행기들 많이 날아다녀요. 많이 날아다닙니다. 저 위에. 김정은이가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몇 발 쐈다, 뭘 쐈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가 있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예. 우리 일기예보 할 때 큰 구름이 오면은 아 내일 인천에 비가 올 것 같아라고 다 알죠.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오면은 아 지금 이제 이쪽이 긴장이 높아지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미사일 발사 횟수인데 김정은이 돼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발사를 했죠.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더 성질이 포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침대에 누워서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밥도 굶고 하던 일이 지금 자기 때 완성 단계에 이른 겁니다. 자기 때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미국이 그동안은 아직 뭐 우리는 건드리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보고 있다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그 미국 관리들한테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정도 된 거야? 가만 놔두면은 2020년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그건 내가 대통령 관두고도 한 4년이나 지난 후구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정책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대통령 재임 중에 뭐 사단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전략적으로 인내하지. 말로는 없앤다고 그랬는데 뭐 그거 때리기 위해서 가서 꿈밤 때린다거나 뭐 이런 거 안 한 겁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트럼프가 자기 과학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2020년이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땅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 중이네. 그렇죠. 대통령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년에 재선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야 이제 우리 드디어 미국 대도시 몇 개를 100%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이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대통령 될 거 포기해야 되죠. 그 트럼프는 이거를 인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운명의 시간이 미국도 북한도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라는 좀 그 이 협상의 도사하고 젊은 친구하고 만난 겁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장교들 강의하러 갔다가 그 소령들이에요. 몇 년생들이십니까? 그랬더니 1984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랑 동갑들이네. 김정은이는 여기 별이 다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정은하고 나이 동갑인 젊은 사람들은 소령이고, 예, 소령한테 별 다섯 개 달아주면은 그 스트레스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 김정은이가 저 스트레스를 참 당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예, 그 미국 그 분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가? 지금 136kg 정도로 보는데,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8년 전에 90kg이라도 뭐 홀쭉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40몇 kg이 더 늘어난 이유가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포근폭식을 한답니다. 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 북한이 하여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주 괜찮았습니다. 미사일 만들어놓고 성공했고 요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4월, 2017년 4월 달에 선고가 실패했는데 미국 신문의 기사는 2018년 1월 4일 날 그건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북한이 자기를 폭격하였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미사일 발사에 실패해서 자기를 폭격하고 말았다. 자기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그 뉴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 중에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는 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꼭 우리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연설문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UN 작년에 2018년 9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미 만나가지고 김정은하고 사이가 꽤 괜찮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 3개월 후에 6월 12일 날 만나고 9월 25일 날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유엔 대표들 다 만나고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계가 함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 나라의 애국자가 되십시오. 애국자. 그렇다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합시다. 나도 나의 나라의 미국을 위해서 애국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자기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애국자가 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 사람이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가 안 되냐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거나 일하라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유엔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당신 애들 어떻게 살든지 내 관심이 없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석유 부국을 파산시켰고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주의를 하면은 다 거덜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같이 괜찮은 나라가 막 논아주다 보니까 그냥 뭐 지금은 고양이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깡통 뒤지고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놀라워요.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약간은 우연히 발견된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가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밥도 굶은 채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군함 만드는가를 봤더니 두 가지 형태의 나라입니다. 이슬람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유난히 군사력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 학자는 이슬람 국가하고 공산 국가는 애초에 적이 있습니다. 적. 우리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를 전부 자본주의로 만들 거야 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들은 저 나라를 기독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막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나머지를 공산주의로 만들고 나머지를 이슬람으로 만들겠다는 아예 목표가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공격적이고 팽창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국제정치학 교수들이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고서 이 지구의 사회주의 국가 뭐 그냥 말하면 두 개죠. 두 개. 북한하고 중국.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바꿔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기독교적인 국가고 아마 이 세계에서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상의 국교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정책은 그 종교라는 냄새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가는데 우리들 모두가 미국이 앞장서서 한 나라라도 더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미국의 존재 이유, 미국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란 나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보고서 종교적으로 언급을 할 경우에 그 나라는 반드시 미국 외교정책에 의해서 제거 대상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데 악, 악마, 뭐 천당, 지옥 이런 말을 한번 자기 대상으로 저 나라는 악마야, 저 나라가 있는 곳은 지옥이야, 저건 악의 축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나라는 미국이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합니다.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하고 친하죠. 고바초프는 또 괜찮은 사람인데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버초프 살고 있을 때 소련이라는 나라를 붕괴시켜버리죠.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말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렉 스칼레티우라는 루마니아 출신 미국인인데 저 사람이 그 플레처 스쿨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지도 교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약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들이 잡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나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약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다. 바로 북한 공산주의가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북한 내부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이게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 되죠.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종교 자유를 가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김씨 일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협이죠. 김정은이가 금년 1월 1일 날 뭐 여러분들 그 테레비로 이제 우리나라 또 그 생중계 방송을 하는 바람에 다 들었는데 저는 이제 뭐 나중에 그 문장을 쭉 읽었습니다. 읽어봤는데 김정은이가 한 말은 사회주의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9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주의만은 안 돼. 다른 건 다 되는데 사회주의만은 안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사회주의밖에는 할 거가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주의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신년사 전체가 사회주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했죠. 어떤 사람이 앉아서 한 이유가 서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나이 35인데 30분을 못 서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작년에 나온 어떤 비디오는 걷는데 다리를 절더라고요. 절뚝절뚝하고 뭐 병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금년 1월 1일 신년사는 죽어도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사회주의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북한이 사회주의가 레이건 대통령 말을 빌리면 두 군데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천당에 사회주의가 있어요. 천당에는 완벽한 인간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살면 사회주의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1억을 벌었는데 나라에다 다 세금 냈어요. 근데 나라가 당신은 뭐 한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나한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나는 1억을 벌어서 7천만 원을 이제 나라에다 바친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3천만 원 버는데 여기 식구가 많아. 그래서 나라가 얘한테 7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이 해가지고 얘를 더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인간들이 그렇더라면 사회주의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천당 가면 사회주의가 있고 지상에서 우리가 완벽하지도 못한 존재들인 인간이 사회주의를 하려다가 다 지옥을 만들어 버린 동네가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면 사회주의가 있고 지구 위에 있는 지옥에 가면 사회주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주의는 다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악하거나 또는 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하다고 가정한 사회주의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왜? 자기 내 거가 돼야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인센티브. 이거 네 거야. 네가 공부하면은. 제가 그 잠깐 중국에서 설명을 해드리 중국에 말이죠. 이만한 논이 있어요. 논. 논이 있는데 여기서 1년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10가마를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10가마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거를 열등분을 해가지고 10명이 사는 마을인데 열등분해서 한 사람이 그 한 부분씩 맡아서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이 한 가마씩 세금을 내는 거로 하자. 이거는 국가가 알면 다 사형당하는 총살감입니다. 왜? 사유가 돼. 사유재산, 자본주의가 되니까. 요거 한 가마만 세금으로 내고 네가 더 만들면 다 네 거야. 예, 그것으로 뭐랬는데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등소평이가 보고서 원래대로 법대로 하면 다 사형시켜야 되는데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해서 그때 개혁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샤오강 마을의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소련이 망할 때 말이죠. 소련이 망할 때 농장의 97%가 국유화가 되고 3%가 아직 국유화가 못 됐는데 요 3%에서 생산된 달걀이 소련 전체 생산량의 60%였습니다. 그리고 97에서 나온 것이 40%. 왜? 거기 사람들은 지꺼가 아니니까 다 땡땡이 친 거고 이쪽에 이거 내 거야 한 사람들은 죽어라 땀 흘리고 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자본주의가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긴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죠. 그래도 우리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제도 중에서는 이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은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래요. 다 굶어 죽고 있고 애 군인간 친구 보세요. 하나는 미군이고 하나는 한국군입니다. 가운데 북한 군인이 서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군대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간 친구예요. 북한에는 군대를 갈 수 없는 키가 137입니다. 138부터는 간대요. 우리나라는 여학생들도 요새 165 다 되죠. 그러니까 뭐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나라를 저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김정은, 김일성이가 직접 한 말이죠. 김일성이가 196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2년 전 얘기죠.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때는 핵폭탄을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할 경우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서 일을 직접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입니다. 54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거의 이제 65년 돼가는 일이죠. 65년 동안 만든 겁니다. 그 밑에 김정일이가 한 말이에요.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와 김정일이가 미국에서 나온 핵전략책을 완전히 읽었구나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핵전략 이론인데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핵 이론에 의하면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미국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린가? 예, 김정일이는 말이죠. 남한하고 남한을 통일하는 것이 자기 임무입니다. 근데 남한을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두 분, 한 사람이 미국이에요. 한 사람이 남한이고 내가 북한입니다.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지금 7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로는 안 돼서 내가 전쟁이라도 해서 통일해야 될 것 같소. 제발 나만 도와주지 마시오. 우리 일인데 당신이 왜 낍니까? 라고 북한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호소했는데 미국이 너 남한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일이가 한 대로 이제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100% 죽일 수 있는 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을 때 미국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남조선하고 지금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전쟁이라도 해서 통일하는 수밖에 없어. 당신이 지금 막고 있는데 내 통일하는 수밖에 없어. 내 전쟁을 할 거요. 전쟁을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기겠지.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내가 LA는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서울 살리려고 LA 포기하냐? 그거 바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날 미국이 북한이 만약 전쟁을 일으키면은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고 와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옆에 이 나라는 정말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이 나라 없애야 되는데 아 이거 없애는데 인천이 위험해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는 인천이 없어져야 돼. 없애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살지. 피곤해도 그냥 살지.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도시 하나를 때릴 수 있는 날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 50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50발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 때릴 수 있는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 때릴 수 있는 거 하나. 그거가 나오는 날 미국 나는 미국 도시 하나 없앨 수 있어. 너는 도시 하나 없어도 전쟁할 수 있어. 미국이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한 나라인데 미국이 그동안에 하여간 전쟁을 하지 않은 애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미국 전쟁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것이 남북전쟁 60만입니다. 그런데 LA가 맞으면은 500만 죽어요. 500만. 미국 북한이 미국의 대도시를 확실하게 마치는 날 미국은 남한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이론에 의하면은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지 못하는 날 북한은 인천,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복해야지 너 나한테. 나한테 항복해. 나랑 싸우면 너가 지잖아. 내가 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복해. 그래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 한 발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한테 협박하면은 북한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 핵전략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 북한한테 너 우리 때리는 거 그거 만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 돈 줄게. 미국 때리는 거 한 발이 북한이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틀리게 알았으니까 하노이에서 안 되는 거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만 안 맞으면은 됐다 이러고 하는 나라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할 때 말할 때 보면 반드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그 동맹국. 만약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이 미국만 북한이 미국만 안 때리는 거를 뭐 북한이 그 포기할 리도 없지만은 포기하면은 일본은 자기가 짓고 만들겠죠. 그건 또 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했을 때 김정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 불러놓고 야 이제 중국 놈들마저도 남한하고 수교했는데 이제 우리는 뭐 어떡하니? 핵밖에 더 있어?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김일성이가 1972년에 한국하고 처음으로 이제 남북 대화를 시작했는데 북한 대표단이 서울 왔다 가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서울이 잘 살거든요. 뭐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한 말입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뭐 뺏겠다는데. 그러니까 강도의 방법이죠. 그리고 그 위에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 부하들한테 한 말입니다. 남조선이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야. 저게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예. 북한에서 헌법 있고 헌법보다 더 높은 게 노동당 규약이고 노동당 규약보다 하나 더 높은 것이 수령님 교시입니다. 북한의 수령님 교시에 의하면은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머리 깎는 스타일까지 자기 할아버지 흉내내는 녀석이 이 무지막지한 교훈을 잃었으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